신명기 8장도 신명기 6장 못지않게 여러 번 우리가 읽기 또 보고 듣고 알았던 말씀이고, 특히 신명기 8장에서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8장 1절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 그리해야 번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이 지금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 그러니까 동전 양면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복을 내가 얻는 것,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전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땅을 차지할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켜 행하게 하라, 세례를 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지켜 행하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리면 이제 믿음은 좀 커지죠. 믿음이 커져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가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반석이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머리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혹시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 행하지 않냐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지식만, 내 머리만 키울 뿐이지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 없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땅을 차지해도 순종하지 않냐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순종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그 제사보다 그 예배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배했다면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어떤 말씀이 내게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 암송만 하는 지식적인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 내가 암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많이 한 그 말씀이 그리고 많이 보았던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종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광야 생활을 걷게 했는지, 왜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지나가게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그 40년 동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불순종이 초래한 징계 장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맨 먼저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죠. 먹는 문제. 40일 금식했으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쳤던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 떡이 우리가 떡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잖아요. 생사하복이 그 말씀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면 떡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그거였습니다. 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은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면서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 나는 저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틀에 핀 저 꽃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하물며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채우시지 않겠느냐? 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먹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먹게 하시는구나. 만나는 하늘에서 주시지만 하늘을 통해서 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나가 그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5장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냥 그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가 그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아 사람은 떡으로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공급하심이고 그 말씀이 내 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백성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고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기도 하십니다. 나를 광야로 내몰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오로지 다른 거 의지함 없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오로지 주 바라기,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 그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그 찬양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 훈련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광야 같은 그런 사람,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 내 인생을 몰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뒤에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성경을 보시고 한 장만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 스크린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느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광야 생활도 내모신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이 광야로 지금 예,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에 있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광야에 두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두셨고 왜 우리 자녀들을 광야에 두셨고 왜 우리 가정을 지금 광야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안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서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내 그 광야 생활 내내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살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아니 신발이 닳아져 버리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 의복 그밖에 없는데 의복이 그냥 이렇게 다 낡아져 버리면 40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냐 하도록 특별한 관리 가운데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마치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습니까? 힘드십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것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나를 붙드는 힘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말씀에 힘이 없이는 내가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막막한 내 인생, 혼돈이었던 내 삶에 길을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은 어려울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는 풍성할 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냇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천은 콸콸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콸콸 오르고 샘이 흐르고, 아니 지금까지 물이 간달간달했던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넘치도록 물이 콸콸 솟아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렇게 넘치게 흐를 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 포도, 무화과, 또 석류, 감람나무, 꿀 소산지, 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놓고, 철과 동을 캐놓은 만큼 그냥 완전히 거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노다지가 된 거죠. 그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딱 시험 들 때고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을 때대로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고, 많이 받고 누리면 누릴수록 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그것을 갑자기 엄청나게 응답하시고 주셨을 때에 우리는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풍성한 땅을 주셨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풍요의 신, 그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복을 준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시험거리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을 때, 광야 생활에서는 광야 생활대로 시험거리고, 또 풍성할 때는 풍성할 대로 시험거리고,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찬송.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은혜를 기억함이 없이 찬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6절에서는 그를 경외할지니라.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이냐?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풍성하게 주셨느냐? 그것 때문에 등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떤 형편이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없을 때는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는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빠져가 버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30장 8절, 9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십시오.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도요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웠고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사오니 그때 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잖아요.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안식일만 빼고. 그렇게 날마다 기적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또 있어서는 있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타산 지석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고 찬송하자. 오늘 교훈입니다. 경외하고 찬송하자.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하고 내게 많이 주셨으면 기억하고 찬송하자.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